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 속에서도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 선수들이 전해오는 이 열전의 감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달을 직접 목에 거는 선수들의 시상식도 특별해진 올림픽인데요. 혹시 메달과 함께 선수들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꽃다발을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마스코트가 손잡이 부분에 있고요. 그 위에 연두빛의 유스토마스 꽃, 노란 해바라기, 장미, 보라색의 용담화로 꾸며진 아담한 꽃다발인데요. 이 꽃들의 원산지가 다름 아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와테 지역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꽃의 원산지를 두고 방사능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특별히 이 지역의 꽃으로 축하 꽃다발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시 일어서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랍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났고요. 주민들은 살 수가 없어서 떠나야 했던 곳에서 피어낸 꽃들은 새로운 재건을 상징합니다. 꽃재배로 지역 주민들이 다시 살 길을 찾았고요. 사고로 잃은 가족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야기 지역 산비탈에 심었던 해바라기는 지역의 특산품이었던 장미와 함께 기억과 추억의 의미가 담겼답니다. 또 꽃다발 손잡이에 장식된 로봇 모양의 마스코트도 다시 보게 됩니다. 파란색의 미라이토와는 미래와 영원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일본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고요. 분홍색의 마스코트 소메이티, 일본상 왕벚나무 이름과 매우 힘이 세다 이 말의 합성어로 일본 전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결정한 도쿄올림픽의 마스코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과정과 미국과 아프간의 관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달라이라마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31일 토요일 그리고 8월 1일 일요일 북한은 저녁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곳도 있지만 습도가 더 높아져서 찜통더위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삼전이 15도로 가장 낮습니다. 평양, 해주, 개성, 자강도 희천과 함흥, 신포 아침 기온이 25도입니다. 낮에는 장진이 25도에 머물겠지만 삼지연과 선봉이 28도, 해산은 32도, 서쪽 대부분은 31도 이상, 자강도 중강이 35도로 가장 높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린 날은 다음 주 내내 계속되겠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는 곳에 따라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낮부터 비 그칩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 서해는 0.5에서 2.5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필리핀이 미국과의 방문군 협정 BFA를 전면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방문 기간에 나온 건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첫 피고인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대면 수업을 중단한 전 세계 학교에 다시 문을 연락을 촉구한 소식, 또 2020 도쿄올림픽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필리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필리핀이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복원한다는 소식이지요?
네, 필리핀이 30일 미국과의 방문권 협정을 전면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늦게 미국과의 방문권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던 자신의 결정을 철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결정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에 방문한 가운데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주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는데요. 싱가포르, 베트남을 거쳐서 29일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9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서 30일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 등 필리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방문군 협정을 약자로 VFA라고 하는군요. 이게 뭡니까?
네, VFA는 1998년에 양국의 군사훈련을 위해서 체결된 협정입니다. 필리핀에 들어오는 미군의 비자 면제 등 미군의 권리 그리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필리핀은 이 협정을 근거로 해서 연례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이 이 방문군 협정을 끝내려고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 미국 정부에 BFA를 폐지한다고 전격 통보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이 결정의 이유로 필리핀 군대가 보다 독립적이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로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상원의원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왜 델라로사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겁니까?
네, 로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상원의원은 전 필리핀 경찰청장 출신인데요. 필리핀 정부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인권 탄압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당시 델라로사 의원은 자신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비자를 취소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사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줄곧 미국하고 거리를 두는 그런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더 친밀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해서 양국 간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이후에 필리핀은 양국의 군사동맹을 축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네, 자, 이 방문군 협정의 종료 시점이 원래 언제였습니까?
네, 다음 달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에 이 결정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에 아예 이를 철회하고 전면 복원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기존 결정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왜 마음을 돌이켰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로써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필리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양국의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들의 안보와 질서를 강화할 거라면서 이 방문군 협정의 전면 복원은 양국이 함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방문군 협정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필리핀과 중국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오랜 갈등을 벌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해서 지난 2016년에 중국의 패소를 이끌어냈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해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보다는 국가의 경제가 우선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올봄에 중국 선박 수백 척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장기간 정박하면서 필리핀 어민들의 불만이 쌓여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홍콩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형량이 나왔네요.
네,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1호 사건 피고인인 퉁앵키 씨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법원 국가보안법 전담 재판부는 30일 총행 최 씨의 분리독립 혐의, 테러 혐의에 대해서 각각 6년 6개월과 8년형을 내리면서 총 9년간 복역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네, 총잉 키 씨,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전직 식당 종업원 출신인데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실행 첫날인 7월 1일에 홍콩에서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매단 오토바이를 타고 진압 경찰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씨 재판은 국가보안법 관련 첫 재판으로 앞으로 이어질 관련 재판에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송씨가 네. 앞서 열렸던 재판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은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홍콩 재판부는 지난 27일에 송씨에게 분리독립 혐의, 테러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형량은 추후에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분리독립,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은 재판부가 따로 세워지죠?
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하는 3명의 판사로 꾸려집니다. 재판부는 전날에는 퉁 씨의 감형 청원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3년형보다 더 긴 9년형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퉁 씨의 재판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퉁 씨의 재판이 배심원 없이 진행되면서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법은 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 배심원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콩 법무부는 이 퉁 씨 재판에 배심원을 두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네, 왜 배심원을 참여시키지 않는 겁니까?
네,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 조항을 내세웠는데요.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 46조를 들어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배심원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다면서 배심원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재판부의 형량에 대해서 퉁 씨 측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퉁 씨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퉁 씨의 행동에 대해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면서 형량이 훨씬 더 가벼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은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퉁 씨가 고개만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퉁 씨가 법원 밖으로 나오자 이 법원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소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콩에서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달에 폐간한 반중 매체인 빙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씨 등을 포함해서 60명 이상 기소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수감돼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여러 방역 조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의 문을 닫는 학교 폐쇄죠. 유니세프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전 세계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기적인 수업 중단이 학생들의 삶의 질 그리고 미래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유니세프는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이상인 걸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북반구 지역은 여름철이라서 방학에 들어간 상태고요. 다른 지역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많은 학교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상황이 어떤지 좀 들여다볼까요?
네, 유니세프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의 나라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200일 이상 학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국가들 역시 비슷한 형편이고요.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도 전체 취약 연령의 약 4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상황이 더 심각한 나라라면 어떤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동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우간다가 306일 동안 문을 닫은 걸로 나타났고요. 남수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를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교실이 아니라 가정, 집에서 원격 수업 받는 그런 새로운 풍속도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을 받으려면 인터넷 전산망에 깔려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가정에 적어도 컴퓨터 한 대는 있어야 하는데요. 유니세프는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런 원격 수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엘더 유니세프 대변인은 일례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팬데믹 기간에 8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원격 수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엘더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엘더 대변인은 지난 1년간의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동안에 폭력에 노출되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임신하는 사례 등이 늘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어린이 상담 전화 이용 건수가 세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작지 않은 경제적 손실도 예상되는데요. 현재의 학생 집단은 앞으로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수입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추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각국 정부가 이렇게 학교 문을 닫는 것은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을 우려하기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학교 문을 여는 문제는 나라마다 찬반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엘더 대변인은 학교가 코로나 감염의 주 전달자가 아닌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접종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조속히 학교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세계 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도쿄올림픽 대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가운데 도쿄도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은 최근 몇 주 새 크게 늘어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일본 정부는 30일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 등 수도권 3면 그리고 오사카부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네, 도쿄도의 경우는 이미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데 이 도쿄도에 대해서도 긴급사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도쿄도는 다음 달 22일로 종료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올림픽 대회와 코로나 확산세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올림픽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여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 대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 확진자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더군요.
네, 30일에도 선수 3명 등 27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전날에도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올림픽 대회 관련 감염자 수가 220명에 달하는 걸로 전해지면서 선수들의 안전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선수들이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각국 메달 집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30일 오전 현재 미국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1개로 총 메달 수에서는 41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금메달 획득 순으로는 중국이 금메달 18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1개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금메달 10, 은메달 14개, 동메달 10개, 그리고 일본은 금메달 1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금메달 5,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확보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방기관 근무자들한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집단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5%를 기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에 관한 연설을 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연방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민간인 근무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발표했습니다. 모든 연방 공무원이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방정부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고용주로서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책임에 본보기를 세우는 것이라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민간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따르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40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연방정부가 고용한 인원이 그 정도 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연방인사관리처 자료에 따르면 그중에 210만 명 정도가 공무원이고요. 나머지는 계약직 근로자들입니다. 이 공무원과 계약직 양쪽에 동일하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를 적용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덧붙였는데요. 정부 협력업체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협력업체까지 조치가 적용이 된다면 규모는 더 커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7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백신 의무화 대상이 될 걸로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와 사업을 진행하기 원한다면 직원들한테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해당 업체들에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이나 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거나 미접종한 사람의 경우 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우선 요구받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는데요. 또 매주 한두 차례 코로나 검사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근무 중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공무 여행 대상에서도 배제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의 민간인 근무자들에 관해서 적용하는 규정인데요. 그러면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군인들한테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시점과 방법을 검토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미군 장병들은 소속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이 필요한 접종 목록에 코로나 백신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한 직후에 국방부가 관련 지침을 시행하겠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일반 대중에게 백신 접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9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사실상 모두 백신 미접종자들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집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해결될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미국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들이 아파서 병상을 차지하는 탓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먼저 정치적인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공화당 행정부에서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 민주당 행정부에서 공급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말했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의심 또는 반감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에서 접종률이 낮은 실상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또 KIB 엘라바마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주요 지도자들이 최근 잇따라서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부 미국인들이 백신을 꺼리는 이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효능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 백신은 모두 긴급 사용 승인만 받았고 정식 승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십 년간 축적된 백신 연구 성과를 이번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적용했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십 년간 축적된 성과라는 말을 바이든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했는데요. 매우 높은 효능이 다각도로 검증된 백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의 확진자 수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네, 꾸준히 줄고 있던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평균 수치가 이 6월에 비해서 4배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겁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 수두만큼 쉽게 전파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가 29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델타 변이는 또한 기존 바이러스보다 백신의 보호 효과를 뚫을 가능성도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을 했다고요?
네, 이 월세 미납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보호 조치를 긴급 연장해달라고 29일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해당 조치 만료를 사흘 앞두고 의회에 통보한 건데요. 이 해당 조치를 지속시키고자 정부가 의도하고 있지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는 연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런 보호 조치가 왜 나왔던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월세를 못 내는 임대 가구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봉쇄 조치와 경제 위축 등의 여파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가계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작년 9월부터 이런 보호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퇴거 금지령을 단행했는데요. 그동안 이런 조치가 몇 차례 연장됐습니다.
네, 행정부가 더 이상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이 법률로 정해야 할 퇴거 관련 조치의 중단을 명한 것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 범위라고 지난달 관련 소송을 통한 결정에 이 대법원이 지적했는데요.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관련 조치를 행정부가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퇴거 중단 조치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다음 달 1일로 만료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백악관 요청에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퇴거 중단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 동의한다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변인이 이날 밝혔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모든 선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역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제지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예, 민주당이 주도해서 관련 조치를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협력해서 기본적인 연장 조치를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전망인데요. 다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제동을 걸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제동을 거는 이유는요?
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공화당 입장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패트릭 맥켄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그때그때 연장시켜가면서 이어갈 게 아니라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요구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네요.
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연율로 6.5%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29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인데요. 다만 이말 발표된 수치는 속보치여서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까지 세 차례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전분기인 1분기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나왔었던가요?
네, 1분기 성장률은 당초 6.4%였다가 이번에 6.3%로 조금 하향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코로나 팬데믹 기저효과로 경제 성장률이 33.4%까지 급등한 이후에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기록한 GDP 6.5% 성장은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지난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성장폭을 기록한 겁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서 경제 성장률도 조금씩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좀 낮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8.4%였고요. 로이터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기대치는 8.5%였는데요. 이런 시장 전망치의 한 2%포인트 정도 밑도는 수치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이렇게 낮게 나온 배경이 뭘까요?
네, 2분기 성장률은 코로나 여파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고 정부의 코로나 관련 부양 자금도 역할을 한 걸로 상무부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재고와 주택 투자가 감소하면서 민간 국내 투자가 3.5% 감소한 점을 상무부가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정부 지출이 5% 정도 감소한 것도 경제성장을 억제한 요인으로 상무부가 분석했습니다.
네, 반면에 2분기에 이렇게 성장세를 보인 부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개인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2분기에 11.8% 증가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함께 외식이나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이 많아지면서 식당과 항공권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 지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분기 서비스 분야는 3.9% 성장해서 2분기에 12% 성장으로 더 높아졌고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 것도 경제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3분기에도 성장률이 오르면서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이 7% 정도를 기록할 걸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7% 성장을 달성하면 지난 1984년 이후 연율로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3.4% 성장을 보인 이후 가장 크게 반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에서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네, 노동시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7월 18일부터 24일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29일 발표했는데요. 이 다우존스의 전망치 38만 건보다는 좀 높았지만 전주와 비교해 2만 4천 건 정도 줄어들면서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에서는 좋은 신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90만 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작년 3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한 22만 건 정도에 머물렀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은 여전히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해서 구인난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내 22개 주에서 오는 9월 만료 예정인 연방정부 실업지원금 제공을 조기에 중단했는데요. 이 코로나 경기 부양 지원금의 일환으로 실업자들에게 추가로 주당 $300씩 지급하던 것을 멈춘 겁니다. 또한 20개 주에서는 단기 계약 근로자나 자유계약직 근로자들한테 지급했던 연방정부 실업급여도 중단했는데요.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점차 퇴직 연령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노인 인구가 3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인구 고령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고령화 사회로 분류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And in Germany, the rapid pace of retirements has become a bigger issue than unemployment. They are the world's super-aged nations.
유엔은 2019년 세계 인구 전망에서 지난 2018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9년과 2050년 사이 5세 이하 인구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2050년 65세 이상 인구는 15세에서 24세 사이 인구 13억 명보다 많은 1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최소한 1만 9천 명 이상이 사는 201개 나라나 지역에서 2019년에서 2050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세계 인구에서 65세 인구 비율은 약 9%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2030년엔 12%, 2050년 16%, 그리고 2100년엔 23%에 달할 것이라고 유엔은 전망했습니다.
As you know, Japan is experiencing globally unprecedented aging population.
현재 인구가 고령화하는 원인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대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이 전 세계 고령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고령화는 몇 가지 문제를 유발합니다. 먼저 경제성장 문제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또 수입원이 없는 노년층이 생활비를 저축에 의존하다 보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의 경제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노인층 복지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점점 늘어나는 고령자들을 위한 경제적 보장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돈을 확보하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re today's pension reforms being designed for yesterday's society? Will we look back in 20 years?
이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많은 나라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보건의료 제도 등을 인구 고령화에 맞춰 개혁하는 문제를 많은 나라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눈길을 끕니다. 지금보다 오래 일해야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세와 복지 제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인구 고령화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작업이 95% 이상 완료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출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철군 이후 아프간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과정과 미국과 아프간의 관계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아프간 전쟁의 서막.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9월 11일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를 테러 공격한 게 발단입니다. 알카에다는 당시 여객기들을 납치해서 미국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워싱턴 근교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돌진하는 사상 초유의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3,000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과 경악에 빠진 가운데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테러 분자 색출과 응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당시 아프간은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정파인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고 있던 탈레반에 그의 신병 인도와 테러 분자 색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이를 거절했고요. 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아프간에 대한 군사 작전을 단행합니다.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gainst Al-Qaeda terrorist training camps and military.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극단적 원리주의 집단 탈레반.
원래 학생들의 독립운동 단체로 출발했던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 미군과 동맹군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까지 아프간을 점령 통치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입니다. 이 기간 탈레반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내세워서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외국 음악을 듣거나 서구식 복장, 면도를 하는 행위 등도 율법을 위반하는 일로 간주해서 종교 경찰의 단속과 잔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탈레반은 또 이단의 우상을 없앤다면서 고대 문화유산인 불상을 폭파해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도 했는데요. 탈레반 집권 기간 이런 극단적인 종교주의 속에 아프간의 민주주의는 뒤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침공 이후 아프간 정세.
미군과 동맹군의 침공으로 2001년 11월 수도 카불이 함락되면서 상당수 탈레반 지도부는 이웃 파키스탄 등으로 탈출했고 아프간에는 미국이 지지하는 과도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아프간은 민주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간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하지만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이끄는 민간 정부는 카불 등 일부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했고 외곽 지역은 대개 현지 군벌의 통제 아래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 탈레반은 다시 세를 불려나갔고 탈레반의 공격 형태도 자살 폭탄 공격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간의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미군과 나토군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아프간에서 발을 완전하게 빼지는 못하고 아프간 정부군 훈련과 지원 등 대테러 임무를 계속 맡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탈레반 직접 협상.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중동 등지에 나가 있는 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미국과 아프간 민간정부 그리고 탈레반 간의 3자 협상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가 참여하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탈레반만 참여하는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협상 시작 약 2년 만인 2020년 2월 29일 양측은 이른바 아프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협정 골자는 미국은 2021년 5월 1일까지 아프간 주둔 병력을 철수하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서로 포로들을 풀어준 후에 아프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아프간 주둔 병력을 2,500명 선까지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평화협정의 또 하나의 축인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은 포로교환부터 갈등을 드러내는 등 지금까지 별 성과 없이 표류 중입니다.
바이든 정부 전쟁 종식 선언.
지난 4월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간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합니다.
I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바이든 대통령은 근 20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을 매듭짓겠다면서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2021년 9월 11일 이전에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아프간에서 마지막 병력을 철수시켰고 미군도 철군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기해 조기 철수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군 당국은 이를 일축하고 예정대로 8월 말까지 철수를 진행할 거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20년간의 전쟁을 통해 군인 약 2,300명이 사망하고 2만여 명이 다쳤으며 민간인 도급업자 약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2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프간의 미래.
미군과 국제동맹군이 속속 철수하면서 아프간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프간 주변국은 물론 아프간 내부에서도 미군 철수가 완료되면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하고 현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은 407개의 행정구역이 있는데요.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롱워 저널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정부의 통제가 미치는 곳은 71곳에 불과하고요. 222곳은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두 달 새 80곳 이상이 탈레반에 넘어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아프간 정부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터키에 이어서 이란까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중재에 관심을 보이면서 중동 지형에 어떤 새로운 판도가 그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14세입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달라이라는 말은 지혜의 바다라는 뜻이고 라마는 영적인 스승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티베트 승려들을 라마승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인간의 환생을 믿으면서 전대의 달라이라마가 숨지면 그 환생을 찾아내서 대를 잇는 방식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현 달라이라마는 14세로 원래 이름은 라모 톤드비고 법명은 텐진 가추입니다. 달라이라마 14세는 1935년 7월 6일 티베트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는데요. 두 살 무렵인 1937년에 전대의 환생으로 인정을 받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고승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15살 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침공했는데요. 중국은 티베트에 괴뢰 정부를 세우고 승려들을 탄압하는 등 강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티베트인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급기야 1959년에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중국은 무력으로 이를 제압했고 달라이라마 14세를 비롯한 티베트 지도자들은 인도로 탈출해서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라이라마 14세는 티베트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정치적인 지도자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 14세는 중국이 15대 달라이라마를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인물로 정할 수 있다면서 자신은 죽으면 환생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14대 달라이라마를 끝으로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 끊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관계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14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에벨린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봉 영화 몬스터 호텔 3편을 보면서 영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평생 호텔을 운영하느라 단 하루도 휴가를 가보지 못한 몬스터 호텔의 주인 드라큘라 드랍. 아빠의 생애 첫 휴가를 위해 그에 따른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여름을 맞이한 몬스터 호텔 가족들은 인간 세상으로 첫 휴가를 떠납니다.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nailed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You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You nailed it, honey. Nail 하면 못, 손톱 혹은 못으로 박는다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Nailed it은 잘했어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못으로 벽에 어떤 것을 깔끔하게 고정하는 표현을 상상하면 감이 잘 오겠죠? You nailed it. You did a great job. 아빠 드라큘라 드락은 크루즈를 시작하자마자 미모의 크루즈 선장 에리카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얼마 안가 그녀의 무서운 음모가 밝혀지며 몬스터 호텔 가족들의 휴가는 악몽으로 바뀌는데요. 아빠 드라큘라가 딸의 크루즈 여행 계획을 칭찬하며 한 말 You nailed it, honey. 정말 잘했어.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You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잘했어. 잘 이뤄냈어. You nailed it, honey.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